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7월 28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은 28일 낮 기준으로 금메달 3개를 비롯해서 10개의 메달을 따서 올림픽 종합순위 7위인데요. 메달 바치였던 종목들에서 메달을 놓친 게 좀 아쉽지만 그런데 수영 같은 데선 또 제2의 박태환이다 이렇게 불리는 황선우 선수가 1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결승전에서 꼭 더 기쁜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외에도 이번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금요일 더 깊은 뉴스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잠시 전해드렸듯이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 스스로와 겨루면서 9주째 계속 빌보드 핫100 1위하고 있어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을 위해서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운영 중인 온라인 팀코리아 하우스 내에 버터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를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자, 실제로 한국 선수들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선수들이 방탄소년단 노래 들으면서 운동도 하고 연습도 한다네요. 힘들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소식이죠. 자, 수요일에 뉴스톡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는 현재 북한의 주요한 상황이나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넓은 뉴스 시간에는 올림픽 기간을 맞아서 수십 년간 전 세계 최강의 전통을 이어와서 이젠 세계인들이 경이롭다.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활의 신이다. 라고 한다는 한국 양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정보 전해드리는 소확행 뉴스 코너도 함께합니다. 실생활에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제주가 7월 중 3분의 2 이상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들어 제주에서 열대야가 발생한 날이 21일을 기록했다고 28일에 밝혔습니다. 연속적으로는 서울의 경우 지난 20일 밤부터 8일째 열대야가 이어졌고 인천은 11일, 제주는 10일째 밤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폭염 영향예보 등을 참고해 보건, 농축산업, 수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는 우울증이었으며 간 경변과 요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 22,753명의 종합적인 건강 관련 질병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이탈 주민의 질병 부담은 꾸준히 감소했으며 2017년부터는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올렸습니다. IMF는 현지시간 27일 세계경제전망수정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해 지난 4월 전망 3.6%보다 0.7%포인트 올렸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요인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거론했습니다. 한국 경기 회복세 지속 가능성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소국 부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고 EFE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부탄은 현지시간 26일 전체 인구 78만 명 가운데 성인 53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1,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최근 1주 동안 성인의 85%가량인 45만 4천 명에 대한 2차 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7일 1차 접종을 시작했을 때는 11일 만에 47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홍콩 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7일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전직 식당 종업원 24살 퉁인 키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배심원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퉁 씨에게 테러와 분리독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퉁 씨는 홍콩 보안법 발효 다음 날인 작년 7월 1일 광복 홍콩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 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28일 신규 확진자 수가 1,900명에 육박하며 6일 만에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896명 늘어 누적 19만 3,4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전국 휴양지와 해수욕장 등에 인파가 몰리면서 앞으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캠벨 조정관은 현지시간 2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 연설 사전 배포 연설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외교문을 열어놓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북한은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좀 심각한 소식인데요. 예. 북한 최악의 인권유린 장소인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북한에선 관리소라고 하는데 예. 이곳 수감자가 지난 3월 대비 최소 2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감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건 지금 북한이 코로나19 비상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비상방역법을 위반을 하고 지난해 말에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위반 예. 그리고 경전에 따른 민심동요 사상위안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 3월 기준 수감자가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됐나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통계 정통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요. 예.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약 20만 9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예. 최근에 수감자 규모를 다시 파악했더니 최소 2만 3,400여 명이 증가를 해서 지금 23만 2,400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걸로 세상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지난해 새로 만든 걸로 파악이 되는 이 황해북도 평산 정치범 수용소 인원이 빠져가지고 수감자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치범 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와 버금가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년 만에 수감자가 2만 명이 늘어났다. 이 정도라면 사실 북한 사회에 어떤 큰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인구의 한 1% 예. 정도가 되는데 북한은 그동안 체제 유지를 위한 법 정비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승계 과정에 주민행정법, 형법, 행정처벌법 이런 주민통제 관련 법제를 정비를 했고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는 비상방역법 예. 또 채택을 했고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을 하고 이를 주민통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식통에 따르면 예. 새로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치범 수용소 입소자가 늘어난 상황이고 새로운 수감자 대다수는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 방역 규정 위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위반한 사람들이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이 비상 방역법과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위반 외에도 올람을 기도했거나 비법 올경 그리고 남조선 접촉자, 당국과 군수비리 연루자, 말반동, 정책 시비자 뭐 이런 혐의를 받은 사람도 관리소로 끌려가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용소에 갈 만한 죄가 아닌데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각 수용소의 수감자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도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네, 새롭게 만든 걸로 알려진 황해북도 숭우리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지난 12월 겨울부터 특히 수감자가 불어나서
네.
현재 수감자가 2만 1,000명이 넘을 정도라고 소식통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수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도 잘 알려진 요독 정치범 수용소,
네.
북한에서는 15호 관리소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수감자가 1,800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청진에 있는 수성관리소, 25호 관리소의 경우는 수감자가 한 1,000명 정도가 증가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근데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2013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정치범 수용소의 경우는 북한이 위장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관련 뭐 수감자나
예.
또는 경비대원이 아니면 파악이 어려운데 그래도 용감한 탈북민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그리고 그 경비병을 했던
예.
분들이 나와가지고 1990년대부터 계속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종합을 하고 또 위성사진도 판독을
예.
다 해봤어요. 그래서 2013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5개 수용소에 한 정치범이 한 8만에서 최대 12만 명 정도 수감된 걸로 추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위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2006년에서 7년에 북창에 있는 수용소가 축소되거나 이전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2012년에 회령에 있던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된 게 확인이 되면서 이런 추정에 좀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는 안 했지만 과거처럼 수감 인원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는 권력 안정 그리고 후계 체제 계승을 위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를 하면서
네.
이 수감 인원이 많았는데 3대 세습이 이제 완전히 구축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럴 동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치범 수용소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인권 문제로 부각되면서 수용소 규모와 수감 인원이 축소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수용소가 두세 개 정도가 추가 설치된 걸로 파악이
네.
되고 있고요. 수감 인원은 2013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자, 조금 이게 좀 축소되는 방향 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늘고 있다니 정말 우려가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범 수용소를 확대하는 배경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난이 심해지고 민심이 좀 동요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부에서 정보 유입들이 되면서 주민들의 어떤 사상이 이완되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통제와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 갈 일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애민정신,
네.
뭐 인덕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뒤로는 가혹한 철권 통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주민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국민권, 그러니까
네.
주민 자격도 없다고 보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네.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추적을 하면서 이곳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를 좀 힘들지만 막기 위해 힘을 최대한 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데뷔한 보이그룹 펜타곤이요. 2019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써머 들어보시죠.
잠깐 다들 모여봐 우리 복잡한 이 도시에서 잠깐 멀리 도망가자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화 소식들을 더 흥미롭게 전해드립니다. 더 넓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세계 최강 한국 양궁, 이번 올림픽에서도 역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궁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가요. 운이 좋아서 한국이랑 예선에서 안 붙었기 때문에 결승에 오를 수 있었고 한국 양궁 선수들 실력은 역시 압도적이어서 솔직히 우리가 은메달을 딴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도 유명한데요. 양궁에서만 금메달이 3개 나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네. 딴 금메달 전부 양궁에서 나왔고요. 양궁에 총 5개 종목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 3개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전, 남녀 개인전 네. 지금 2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빼고 금메달 3개를 다 땄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남자 단체전, 여자 예. 단체전, 혼성 단체전. 이제 올해서부터 혼성 단체전이 생겼는데
네.
그 금메달 하나 그냥 한국에 주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특히 여자 단체전
예.
엄청난 기록을 세웠죠. 9연패입니다. 9연패. 와. 특정 종목에서 네. 연속 우승으로 최다 타이 기록을 세운 건데 연수로 따지면 지금 도쿄올림픽이
네.
1년 늦게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쵸? 연수로는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33년 동안
와.
예, 계속 왕좌를 지켰습니다.
대단합니다.
남자 단체전도 2연패를 네.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개인전 두 개를 다 가져오면은 다섯 종목 전체 싹쓸이. 그것도 리우 올림픽 때 이어서 두 번째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네.
1972년에 최초로 올림픽에서 양궁이 채택이 돼서 금메달 사냥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양궁은 그렇게 금메달이 많지 않았어요.
네.
총 40개 금메달이 있었는데 그중에 23개를 한국이 땄습니다.
참
엄청난 기록이죠.
그러게요.
예.
엄청나다고 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네티즌이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화를 들고 오면 경기고 뭐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금메달을 주세요. 이런 글을 썼다고 해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막강한 한국 양궁 사실 시작은 좀 미약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올림픽 양궁 하면은 예. 아예 그 좀 유머 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년마다 한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결탁해서 룰을 바꾸지만 언제나 금메달은 한국에 바치는 종목. 이렇게 네.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아이돌 가수들이
네.
아육대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예. 나와서 화살을 쏘는데도 10점을 맞춰요. 이건 정말 뭐 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한국이란 DNA의 양궁에 대한 뭐 활쏘기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주몽의 후예고 네. 뭐 동이족이라서 활을 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전설 속의 예. 얘기고요. 1959년에 고 석봉근 대한양궁협회 고문이
예.
수도여고 체육교사였어요. 근데 이때 뭐 어떤 그 운동 종목을
예.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좀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하다가 청계천에서
네.
줄 없는 중고 활이 있었대요. 저게 뭐지? 신기한데?
네.
이러면서 그 활을 구입해가지고 끈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보고 예. 이러면서 이제 양궁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촉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네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네. 한국 양궁은 뭐 당시에 뭐 레슬링이라든가 뭐 유도라든가
예.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에 비하면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목도 받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대표팀에 그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예.
대표팀에 들어가느냐? 78년도에 방콕 아시아 게임 준비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양궁 종목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기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예, 그냥 한번 가봐.
그렇죠, 그냥 한번 가봐. 예. 그런데 거기서 스타가 탄생하면서 그다음부터 양궁이 효자 종목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전설의 한국 양궁 여왕 김진호 선수였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김진호 선수는요. 예. 아마 그런 거 많이들 해보잖아요. 가상의 대결을 막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여자 양궁 선수 중에 누가 전성기 때 실력으로 1등을 할까? 그럴 때 김진호가 1등을 할 거다. 늘 그렇게 얘기할 만큼
네.
엄청난 천재 선수였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이분이 언제부터 예. 활을 잡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잡았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어느 정도 커서네요.
예,
네.
그 어느 정도 커서였을 뿐만 아니라
네.
학교의 양궁부가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동아리 같은
그렇죠.
양궁부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선수급 양궁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코치도 별로 없었는데 제 실력이 너무 특출하게 혼자 좋으니까
네.
본인이 자기 실력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본인이 나가요. 학교가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예.
그랬는데 그때 손가락이 부러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너무 연습을 많이
예.
해서 근데 1위를 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방콕 아시안게임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예, 그리고 그 방콕 아시안게임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그 79년에는요. 베를린 세계선수권이 개최가 됐는데
예.
거기서 5관왕을 했어요. 5관왕.
와, 대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
거리별로 금메달을 다 땄거든요. 30m, 50m, 예. 뭐 80m, 100m 이러면서 다 땄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한국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만하네요.
양국이
예.
진짜 이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스크바 올림픽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때 모스크바 올림픽이 아시다시피 이제 동서 냉전 때문에
네.
이제 보이콧 하게 됐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김진호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최고의 전성기 때 최고의 기량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 아쉬웠지만
예.
그래도 김진호 선수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1983년에
예.
세계선수권대회가 또 있었는데 거기서 또다시 5관왕을 합니다.
그런데
84년도가 예. LA올림픽이잖아요.
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또 놀랄만한 기록을 세워요. 이때 부담이 너무 심했어요. 반드시 너는 올림픽을
예.
따올 수 있다. 이런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0점을 두 번이나 썼어요.
너무 긴장했나 봐요.
프로 선수가 0점을
예,
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동메달.
그래도 동메달. 그러니까
남들보다 화살 두 개를 덜 쏘고 동메달을 땄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실력인지 가늠이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예.
이제 금메달을 차지했던 스타가 서향순이라고 하는 정말 그때 그 아직 20살이 안 된 그런 소녀였는데 이 서향순에게 그러면 그 기술들을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당연히 우리 김진호 선수였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예.
올림픽 금메달을 못 땄지만 근데 서향순을 사실 금메달을 딸 수 있게 이끌어준
네.
그런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하튼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김진호라는 스타가 탄생하면서 한국 양궁의 전설이 시작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 양궁의 최강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 일단
네.
70년대 초반서부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생겨난 일종의 동호회 성격의 부서에서
예.
양궁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벌이나 인맥으로부터 자유로웠죠. 사실은 뭐 대학 중심이다 이랬으면
그쵸.
학벌 같은 게 굉장히 심각했을 텐데
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83년에 그 김진호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5관왕을 할 때 그때 궁도협회라고 하는 그
네.
큰 협회에서 양궁협회가 분리돼 나옵니다. 분리돼 나오면서 신생협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여러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뭐 어쩌고 이러기 시작하면
하긴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에 부정이나 비리가 예. 있기 마련인데 양궁은 비교적 탄생서부터 그러지 않은 그런 조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양궁이라는 그 종목의 특성이 관역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어떻게 속입니까?
네.
그냥 박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판정 시비가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네, 아주 깔끔한 종목이네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그 굉장히 그 판정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네. 없겠지만 이 양궁은 비디오 판독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겠네요.
관역을 진짜. 보면 다 네. 나와요. 그래서 스포츠 외교가 약한 우리나라에서도 네. 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있었네요.
이렇게 네. 84년도의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본격적인 지원이 이제 네. 쏟아지게 됐는데 그만큼 그 정부의 어떤 특별한 관심도 예. 일찍부터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한국 양궁에는 유일하게 사교육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 양궁에서는 이제 활이 제일 비싸거든요.
네.
근데 양궁 옆에서 활을 다 대줘요.
오. 그럼 활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스포츠들 예. 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스하키 이런 것들은 아이스하키 장비를 다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 양궁 같은 경우는 협회가 워낙 그런 부분이 네. 잘 돼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네. 가르치는데 다 그 운동 부서에서 예. 활들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정말 실력을 그때부터 보이면은 상비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예. 후원사가 다 이제 장비들도 대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실력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어쩌면 좀 비인기 종목이라서 좀 더 건강할 수 있었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 사실은 양궁은 축구나 야구같이 그런 네. 인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뭐 그 떼돈을 벌 수 있는 벼락스타가 되는 그런 네.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양궁에 입문하게 되면 네. 치열하게 경쟁으로 자기를 갖다 갈고 닦아야 돼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와 싸우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아주 고독한 스포츠이기도 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절실하고 또 집중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게 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되는 그런 그 선발전을 통해서 예. 계속 이제 낙오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네.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인기도 잃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비리를 뭐 만들어내거나 네. 이러질 않는 거예요. 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혀를 내두를 만한 네. 그런 연습량이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자기 실력을 쌓고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 비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런 개인의 노력들도 네. 체계적인 지원이 없으면 뜻을 펼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85년도에 우리가 84년 그 LA올림픽에서 서영순의 금메달과 네. 김진호의 동메달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예.
현대차 그룹이 한국 양궁협회를 맡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37년 예. 동안 한결같이 예, 지원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전 세계에서 양궁 단일 종목만 따져보면은 한국이 지원금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현대차 그룹이 이제 85년부터 잘 지원을 해줬고
네.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에서 양궁이 석권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런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예.
자, 지원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해준 것 같고 또 뛰어난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이 한국 양궁의 압도적 위상을 일으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예.
얼마나 이 철저한가요?
그러니까 예. 이 양궁을 보면 여러 가지 네. 배울 게 많은데 진짜 그 철저하게 심리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심리 싸움을 예. 이기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네.
되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자신감을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합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서
예.
그래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일본 올림픽에서도 참 놀라웠던 게
예.
일본의 지금 경기장이 있는 곳과 거의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연습을 갖다 계속 하게 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진짜 우리 네. 양궁 그 훈련 방법 중에 독특한 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데서도 훈련을 하게 하고 뭐 비가 오는데도 훈련을 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바람이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장혜진 선수가 참 의미 있는 얘기라던데 이번에 예. 양궁의 해설자이기도 했는데요. 영화의 한 대사, 재밌는 대사가 있잖아요. 활이라고 하는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와.
대사가
예,
되게 멋있었잖아요.
예.
근데 양궁 선수로서 말하자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다.
오, 그걸 계산해서 그러니까 화를 쏘는 거네요.
그만큼 많은 예. 상황 속에서 훈련을 하면서 와. 이런 바람이 네. 내 살갗에 와닿을 때는 어느 정도로 오조준을 해야 되는지를 네. 아는 거.
와,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예. 조건에서 훈련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 예. 완벽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상황을 전부 그 네. 기업과 정부와 그리고 코치진들이
네.
완벽하게 만들어내서 그런 훈련을 시켜서 아주 꼼꼼하게
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선발전에 한 번도 항명이 없어요. 그 항명이 없는 게 네. 점수로 다 나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늘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딱 시점을 딱 정해놓고
예.
똑같은 그런 원칙에 맞춰서 선발전을 하는데요.
네.
리오올림픽 2관왕에 올렸던 장혜진 씨가 지금 해설자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이 2차 선발전에서 떨어졌어요. 이번 선발전에서.
네.
떨어진 이유는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게 선발을 하는군요.
그리고 2020년에 예. 올림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3개월 전인가 다 뽑아놨잖아요. 근데 1년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다른 종목들은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뽑았어요.
아이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운이 나쁜 선수가 또 있습니까.
네.
그때 당시 최고의 컨디션이었는데 지금은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서 다른 선수가 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런 철저함이 김재덕 선수 우리가 이번에
예.
올림픽 2관왕이 됐잖아요.
맞아요.
김재덕 선수가 네. 바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어깨 부상이 있었는데 그게 나아지면서 야. 올해 선발이 돼서
네.
두 개의 금메달을 딴
와.
그런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네요.
철저하고 예. 꼼꼼한 그런 시스템이 한국 양궁의 힘을 강화시킨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 양궁이 이렇게 오랜 기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장기 집권하는 비결 좀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네. 건 저는 디테일이
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 예. 양궁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국가대표팀 운영 매뉴얼을 보면요.
예.
분량이 700쪽을 넘습니다.
두꺼운 책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 정도로 자세하게 매뉴얼을 갖고 있는 종목 다른 데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선수들이 선수촌에 소집된 첫날 네. 입어야 될 복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체 검사를 위해서 병원 예약 전화번호를 비롯해서 지도자라든가 선수가 숙지해야 될 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한마디로 33년 넘게
네.
여러 그 지혜를 다 이렇게 응축시켜 담은 그런 정보집이라고 볼 예. 수가 있는데 선배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경기 전략도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만드는데
네.
아마도 과학적인 준비를 가장 먼저 시작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도 예.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악조건들을 이기고 메달을 따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국 양궁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있었던 그간의 노력들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 흥미롭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여성 보컬 국가대표 교수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진짜 실력파 여성 그룹 빅마마가요. 최근에 발표해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인데요. 하루만 더 들어보시죠. 하루만 더 우리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해드립니다. 그런 생활정보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소확행 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정아 기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소확행 소식 전해주시나요?
예, 덥고 습한 여름은 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로도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해충이란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벌레를 말하는데요. 학계나 해충 방제 업계에서는 크게 농업 해충과 위생 해충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예, 말 그대로 농업 해충은 식물이나 농작물에 위해를 가하는 해충을 뜻하고요. 위생해충은 인간에게 건강상의 위해를 가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해충을 뜻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름철에 자주 만나게 되는 위생해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해충들을 피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날씨가 덥고 습할 때 이 해충들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아요.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지 오늘 그 방법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이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해충 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모기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모기는 파리, 바퀴벌레와 함께 3대 해충의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이 여름철에 특히 산란기에 있는 암컷이 네.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여름의 대표적인 불청객으로 꼽히고 그쵸. 있죠. 이 허락도 없이 피를 빼앗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 흡혈 과정에서 말라리아, 필라리아, 황열병, 뎅기열, 일본뇌염, 지카 바이러스 등을 옮기는 매우 유해한 해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또 모기에 물린 곳을 가렵다고 긁으면 이 긁어서 생긴 상처에 포도상 구균이나 연쇄 상구균이 침투해서 2차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단순히 그냥 짜증이 나는 해충만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매년 여름이면 정말 모기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그냥 나올 정도로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괴롭힘을 많이 당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끈질긴 모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해져요.
네, 먼저 집에 모기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 집 창문에 방충망을 빈틈없이 설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기존 방충망에 미세한 구멍이나 틈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가끔 보면 틈이 좀 있더라고요.
네, 또 출입문을 네. 여닫는 과정에서도 모기가 따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에도 방충망을 설치해 주는 게 좋은데요. 예. 이 한국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고층 아파트인데도 모기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모기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들어오면 네. 생기는 문제라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 말고도 집안에서 자체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배수구나 꽃병, 화분 밑 등 물이 고여 있어서 모기의 유충이 번식할 수 있는 곳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기만큼 또 우리 괴롭히는 해충이 바퀴벌레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요?
네, 바퀴벌레와 인류의 예.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 백악기 때 처음 세상에. 출몰해서 네. 지금까지 살아남은 정말 끈질긴 생명력의 주인공인데요.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집안의 더러운 유해 물질을 옮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이 바퀴벌레가 옮기는 질병으로는 뭐 식중독,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감염, 소아마비, 아토피.
아이고.
그 종류도 정말 네. 다양하죠. 이뿐 아니라 이 바퀴벌레가 전산장치나 기계장치에 들어가 고장을 일으키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기 합선 사고를 일으켜서 대량의 인명피해를 내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바퀴벌레가 번식력이 그렇게 뛰어나대요. 그래서 퇴치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퀴벌레들은 번식력이 예.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집에서 한두 마리가 발견됐다면 이미 때는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예. 뭐 수십 마리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끔찍해요.
예, 이 바퀴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안의 환경을 청결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지, 과자 부스러기, 음식물 찌꺼기, 애완동물 사료 등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먹이를 집안 곳곳에서 깨끗이 치워야 하고요.
예.
음식물 쓰레기도 집안에 방치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버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갑자기 저희 집에 두고 온 쓰레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그렇네요. 자, 모기, 바퀴벌레와 함께 또 우리가 골치를 앓는 게 파리 때문이죠. 파리도 왠지 여름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예. 흔히 볼 수 있는 파리. 이 파리에도 종류가 있는데 초파리와 지파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초파리는 네. 과일 껍데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는 순간 급속도로 늘어나서 매우 성가시고 불쾌함을 네. 유발을 하죠.
진짜 그래요.
네, 지파리는 이 검은색의 파리 아시죠?
알죠.
이 모든 병충해 가운데 식품 안전성에 가장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오물 속에서 보내기 때문에 뭐 시겔라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파리가 생기면 성가시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질병 유발을 또 한다고 하니까 더 조심해야겠네요.
네, 파리는 모기와 마찬가지로 방충망이나 방충문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 예방법인데요.
네.
이 덥고 습한 여름에는 과일을 실온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주방 싱크대 배수구, 음식물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예방책입니다.
예.
또 파리는 일반적으로 집에 있으면 파리채로 이렇게 그쵸. 잡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 파리의 시체가 위생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고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파리 잡는 끈끈이나 파리 전용 트랩, 살충제를 사용해서 퇴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외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외 활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 해충도 있다고요?
네, 바로 진드기인데요. 이 진드기는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철까지 활동을 합니다.
예.
흔히들 볼 수 있는 진드기에 물리면 가려움증이 나타나지만 금방 호전이 되기 마련이죠.
예.
하지만 요즘은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리는 일이 또 많아서 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에 물리게 되면 예. 고열이나 발진, 근육통, 의식 저하를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살인 진드기는 현재까지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다고 해요.
와.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니까 야외 활동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 진드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런 뉴스 가끔 듣잖아요. 산이나 숲에 갈 때 특히 주의해야겠어요.
네, 이 진드기는 예. 산과 숲, 풀이 많은 잔디밭에 주로 서식을 하니까요.
네.
해당 장소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풀밭에 갈 때는 긴 옷을 입으시거나 또 집에 돌아오시면 반드시 옷을 털고 세탁하셔야 합니다. 또 풀밭에 앉거나 누울 때는 돗자리를 사용하고
예.
사용 후에는 세척해서 햇볕에 말리는 게 좋습니다. 이 아울러 이 살인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기는데
네.
이게 육안으로 가능한 상처니까는 확인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참 걱정이네요. 다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근데 해충은 아니지만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벌도 정말 많아요. 벌에 쏘이는 것도 조심해야겠죠?
네, 꿀벌은 우리에게 꿀을 제공해주는 아주 고마운 곤충이죠.
예.
해충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름철에는 벌 쏘임 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주의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이 벌침에 쏘이면은 따가움과 화끈거림, 피부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일부 증상이 심한 사람에게는 호흡곤란, 두드러기, 가슴 통증, 혈압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벌에 쏘였을 때는요, 이 피부에 남은 벌침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이 제거할 때는 손톱으로 긁거나 빼려고 하면은 남아있는 독이 오히려 피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주의하셔야 되고요. 카드와 같이 얇고 단단한 물건을 이용해서 긁어내야 합니다. 또 벌침을 제거한 뒤에는 쏘인 부분을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얼음 등으로 피부를 먼저 진정시키는 게 1차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안 쏘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오늘은 여름에 불청객, 해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해충 피하는 여름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유익한 생활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전송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열일하시는 분들께 하게 되는 말인데요. 이렇게 늦었는데 왜 퇴근 아직 안 했어요? 저만 왔나? 니 저만 하이메이 샤반나? 자, 이렇게 늦었는데 왜 퇴근 아직 안 했어요? 이 말입니다. 일단 늦었다는 표현부터 배워볼게요. 저만 왔나? 자, 여기서 완 하면 밤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머 하면 왜? 하이 메이 아직 뭐뭐 안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샤반 하면 퇴근하다입니다. 샤반 이게 퇴근하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저머 왔나? 니 저머 하이 메이 샤반나? 라고 하면 이렇게 늦었는데 왜 퇴근 아직 안 했어요?의 의미가 됩니다. 일도 좋지만 쉴 땐 쉬어야죠. 怎么晚了?你怎么还没下班呢? 이 말은 되도록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29일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평북과 함경도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4도, 해산 19도, 함흥 원산 청진 23도, 강계 사리원 24도, 평양 신의주 개성 25도, 해주 2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8도, 청진 31도, 개성 해주 함흥 원산 해산 33도, 평양 신의주 강계 사리원 34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하락한 71.6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3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상승한 1799.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8월물 가격은 온스당 24.63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51.79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진행 중인 도쿄올림픽은 유독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전해드렸죠. 특히 세계 많은 선수들과 기자단은요. 2018년에 있었던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러 면에서 비교를 많이 하면서 지금의 올림픽에 더 큰 아쉬움이나 불만을 드러내곤 한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한국의 엄청난 디지털화, 스마트화에 비교되는 일본의 옛날 그대로의 시스템이라고 하죠. 요즘 시대 같지 않게 뭔가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기도 하고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나눠주기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할 때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는 사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한국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정부 24를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번호, 그러니까 QR코드를 수신해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그런 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될 우려도 없다네요. 자, 여러모로 좀 편리해지긴 할 텐데요.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은 제한된다고도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허각, 에이핑크, 빅톤이 함께 부른 시원한 노래 오아시스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